설교, 예배, 찬양 후에 박수 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골든 엔젤스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갑자기 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흐리고 좀 갑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에 없이 밝고 기쁜 것은 우리 금빛 나는 천사들이 저희 중앙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옷은 검은 색깔이었지만 아주 정말 금빛 같은 표정으로 천사 같은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의 찬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소리로 저희들에게 전달됐지만 저는 마치 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입체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아마 입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방문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우리 신 목사님의 지도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깊은 감동에 대한 조그만 은혜는 제가 앞으로 지혜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갖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다 받으셨는데 그 안에 이상한 종이가 한 장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장 빨리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빨리 자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은 자신의 신앙을 아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나 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조그만 카드에 이름만 써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려왔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예수의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애절한, 절절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기도하고 방문 가서 기도하고 병원 가서도 병실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 기도가,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간절하고 열렬해야 되겠지만, 제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열렬하게 드려지지 않을 수 없는 장소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은 거의 의식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서 죽어갈 사람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할 때 좀 더 진지하고 열렬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기도 카드를 중환자실로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중환자실의 담당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1호실에는 거기 앞에가 1호실이고 뒤에가 2호실입니다. 그 1호실에는 아주 긴급한 환자들의 이름을 쓰시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환자만이 아니고 영적인 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 중에 신속히 이 기별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1호실에다가 좀 일단 기록을 하시고 다 급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급한 사람들은 2호실에다가 이름을 쓰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는 죽어가는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을 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몇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을 하면서도 한 사람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오늘 오후에 이제 모여서 기도반장님들과 서기님들과 별도의 특별한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카드를 가지고 날마다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거기다 명단 쓴 것을 본인에게는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그 이름 그걸 보여주면은 침대 위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은 기분 안 좋아요. 그게 그냥 보통 침대 아니고 병원 침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름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심령을 중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시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라게 두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고 아주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심령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혹시 일어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 그러한 심령과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에 그러한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게 됩니다. 물론 개성이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그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각각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각자 자기들을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한 변화도 없고 신앙이 별로 자라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출석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매우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충실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늘 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인들을 꽤 유심히 관찰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분 같아서 인사를 하면 저에게 벌써 세 달째 오는데요. 아주 그때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조용하게 다니는 분들이에요. 아마 걸어다니는데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이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생활 속에 늘 걱정거리가 많고 생활이 항상 복잡하고 분주해서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또 나중에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불평거리가 많고 또 그런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현은 잘 안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내심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깨닫고 쉽게 감동은 받지만 그것은 순간이고 여전히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교회 출석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석을 자주 하고 혹시 와도 지각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신 적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로 분류한 것도 결국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같이 몰려 다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도 그 농사하고 씨 뿌리는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씨 뿌리는 광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매우 깊은 진리를 찾아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떨어진 땅,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이 밭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토질개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둘째로 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그 바로 밑에 돌짝들이 많이 있어서 흙의 깊이가 별로 깊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또 한 가지 경우는 해가 별로 들지 않고 식물이 자라도 그냥 막혀버리는 가시 떨기 밑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네 번째는 흙이 아주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종류는 네 종류지만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한 그 세 종류의 밭은 상태는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각각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것을 풀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씨앗입니다. 길가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갑자기 진지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을 때 표정이 대단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길가. 네. 두 번째, 이 돌짝밭은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은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 받았던 신앙을 즉시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돌짝밭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듣긴 잘 들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세 번째, 가시떨기.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이 많고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말씀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청중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에 걸친 일들이 복잡하게 많아요. 갯돈 부을 게 한 네 군데 되고 적금 통장이 여섯 개쯤 되고 보험을 한 서너 개 또 들어가지고 그것도 매달 내야 되고 또 아이들 데리고 뭐 유치원 다녀야 되고 어디 학원 다녀야 되고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교회 오면 마음이 정돈되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생활 현장에 돌아가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은 네 번째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인간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면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얼마가 지나면은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도 오지만 많은 영혼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씨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여기 왜 또 자가 붙었죠? 이미 한 가지 그 씨앗과 곡식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원한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으면 가서 싸울 용기는 없고 밤에 그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몰래 가서 풀씨, 가라지 씨를 그 밭에다 갖다 잔뜩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씨를 뿌렸던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자라나고 보면 싹이 나올 땐 잘 몰라요. 근데 꽤 이 곡식이 자란 다음에 보면은 그것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 집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도 보입니까 이제? 아,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곡식과 함께 보이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인이시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은 모르지만 주인은 압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종과 주인의 대화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주인이시여, 그러면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 종의 충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그 가라지 옆에 충실하게 자라는 곡식까지 뽑힐지 모르니 가만둬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내가 이제 알았으니 너희들은 염려 말고 가만히 있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를 내가 적절하게 처리하겠다. 이 성경절에서 사람마다 성경을 읽다가 사람마다도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요. 제가 그 전에 이 성경절을 읽을 때는 그 글자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글자는 자라게 두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 눈에 뜨인 글자는 가만두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가만두어라고 하는 말과 자라게 두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너무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와는 정말 맞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눈치를 보니까 조금씩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만두어라. 간섭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두어라. 아마 다른 말을 덧붙인다면 지금 그 사람이 너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본색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의 본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며칠간 여행을 해보면 본색이 나옵니다. 살아보면 본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양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우리 옆에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에게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본색이 어떤 것인지를 들추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볼 때 정말 경건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볼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저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잘 되는지 누가 그 동기와 양심이 깨끗한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나를 불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좋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신앙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신앙을 하면서도 세속의 정신, 사탄의 정신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사단의 정신을 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대로 사는 것 같은 노력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이 성령의 정신이 아닌 사단의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이 세 단계에서 한 단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초기 단계,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혹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단계를 우리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단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 단계는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종종 실수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적인 본성 혹은 타고난 개성 때문에 종종 실수는 하지만 곧 뉘우치고 정리해서 큰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사람, 이건 상당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성숙한 단계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 죄된 인간의 본성과 개인에게 타고난 각자의 이런 또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가지고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씩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단계에 올라가면 실수를 해도 오래 붙들고 있지 않고 즉시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단계입니다. 사단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좀처럼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실천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탄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런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불화와 비난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1887년에 기록된 화이트부인의 원고 24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교인으로 보고 또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도 공언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방법이 무엇인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연속해서 영하 5도, 10도, 15도로 한 며칠만 지나가면은 뭐가 얼어버립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질문이 우둔하면은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 그 온도는 여러 가지가 오는데 뭐가 오냐고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이 얼어요. 네. 물이 오는 것을 넘어서 수도가 얼어버려요. 수도. 네. 이 수도를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조금씩이라도 똑똑 떨어지게만 해놔도 신기하게도 수돗물이 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추위에도 수돗물이 조금씩만 떨어져도 왜 안 옵니까? 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사탄의 정신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씩이라도 내 생애에 그것이 초점이 되고 관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적응시키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정신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의 영적 삶이 깨어남을 얻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가랴 운동의 일곱 가지 항목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제가 서종환 앞에 청소년 이제 부장 시절부터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해 왔는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이제 거의 그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체를 모아서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일곱 가지 항목을 우리가 정하고 스가랴 운동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주보를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때로는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보물 찾기 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보를 하나도 안 보고 설교자만 딱 봐요. 어떤 사람은 주보에 아무 다른 내용 관심 없고 헌금만 봐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보를 한번 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여러분 지금 봐도 주보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왼쪽에 안식일학교 순서 바로 밑에 박스 속에 항상 그 말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일단 기도를 하고 잠시 명상한 다음에 주보 뒤에 있는 스가랴 운동의 일곱 가지 항목을 한 번씩 거울처럼 들춰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 준수, 구제와 봉사, 십일조와 헌물, 감사와 기쁨, 말씀과 기도, 식생활 개혁, 선교적 활동. 이 일곱 가지 항목으로 제가 일곱 안식일에 걸쳐서 다 설교를 했고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흔한 단어고 너무나 귀에 익숙한 소리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얼어붙어 버립니다. 얼어서 사단의 정신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과 주변에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에 만족하시지 말고 매 안식일마다 이 항목을 유심히 살피면서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점, 실수하는 점들을 깨달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 어려우면 반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갖다 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건강이 될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주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강요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작동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함께 우리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48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고 있는 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에게 도취돼서 혹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개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도무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기를 기대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도우심의 결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도 노력도 없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무런 마음의 결심도 없고 노력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할 수 없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자라게 두어라, 가만두어라고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한 선언입니다. 두려운 경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은 매우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가만두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차게 익어가는 곡식인지 아니면 곡식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가라지인지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겨울에 수돗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분량일지라도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고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